수련회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이렇게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수련회가 너무 좋아서, 너무 수련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들어온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의 수련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역시 수련회의 꽃은 조별 꽁트죠. 뭐 물론 우리가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열매라면 같이 이제 조별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꽁트를 만들고 발표하고 또 상 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중고등부 시절에 아주 진한 우정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이제 꽁트로 했어요. 꽁트치고는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막내니까 단역을 맡았는데 일본 순사 2위를 맡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고문하는 역할이었는데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이렇게 뭐 분장도 이렇게 막 못되게 이렇게 막 하고 목소리도 막 앙칼지게. 그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고문하는 장면들 막 떠올려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주연 형을 엄청 막 리얼하게 두드려 팬 거예요. 나중에 정말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담임 목사 아들이 일본 순사 역할을 너무 잘했다고, 걔 원래 그런 애 아니냐고 뭐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사에서 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사울인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돌을 쳐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리더로 있었던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사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영화의 캐릭터로 보자면 아주 차갑고 냉혹한 무슨 킬러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사울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주 고문하고 아주 불구로 만들고 옥사시키는 아주 그런 악명 높은 일본 순사 대장 비슷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광적인 박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이전 모습의 사울의 이미지였습니다. 꿈에서라도 사울을 만나면, 그 이름이라도 들으면 소름이 끼쳐서 악몽을 막 꾸고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자주 보던 지구를 파괴하는 아주 못된 천재 박사, 뭐 이런 이미지 같습니다. 사울은 원래 진성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고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그런 도시인데 육로 교통의 요지이고 항구 도시였고, 그 다소의 별명이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동양의 그런 사상과 서양의 문화가 합쳐지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다소라는 도시에서 디아스포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는 이중 언어에 능숙했고 로마 시민이었고 아주 철저한 바리새의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게다가 그 다소라는 지역에 아주 융성한 산업이었던 그 천막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초대교회는 아주 초기에 아주 부흥하던 그 시기에 아주 엄청난 암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사람 사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을 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운 그런 바울이라는 사실이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자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를 향하여 거침없는 진군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적인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드렸던, 순교의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최악의 모습과 최고의 모습을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악한 일본 제국의 앞잡이가 독립운동의 전면에 선 것 같은 그런 아주 급격한 전환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는 소위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다메섹 사건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장면은 스데반 순교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짓던 그런 아주 냉혈한 아주 그런 살인청부업자 같은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피바람을 몰고 온 살인청부사 같은 사람.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아까 캐릭터를 살펴봤다시피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치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가하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여겨졌던 스데반이 순교하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서 인근 사방으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주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흐름을 딱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크리스찬들이 막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 교통의 요지이고 또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일단 모이도록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서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잠시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대제사장의 사인이 있는 공문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잡아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강제 추방령을 오피셜한 다큐멘트로 만들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미 다메섹에 먼저 이제 전해졌습니다. 다메섹에 은밀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은밀하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접촉하고 있던 그 공동체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살인청부업자 사울이 지금 어떻게 알고 우리 다메섹으로 쳐들어온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좀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사울이라는 이름 외에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바울이라는 이름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둘 다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이름은 바울이란 이름인데 아직은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관계들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울 시절에 이 사람은 교회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잔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그제나 지금도 다양하게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합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물론 뭐 헌법에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헌법보다 우선하는 꾸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꾸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간을 신이라고 말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크리스천들은 꾸란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꾸란에도 예수가 나와요. 이사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꾸란에 나오는 이사는 알라를 증거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물론 뭐 꾸란에 좀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이 천지 창조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계속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이슬람권, 이 무슬림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돌아올 때에 역사의 대단원이 올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 지수에서 이슬람 국가가 아니면서 항상 1, 2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의 씨를 말려서 아주 진멸하여 아주 소탕하고 있죠. 북한에서 신앙을 갖기란 너무너무 어렵고 가진 신앙을 살아서 유지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적일 겁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김일성 3부자를 섬기는 그 주체 사상과 본질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아주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진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진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선전용 짝퉁 교회만 몇 개 있을 뿐이죠. 북한 사회에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최소한 드러난 크리스천은 없는 겁니다. 있다면 격리 수용되거나 처형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하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간 남아있다는 우리가 리포트를 받고 있는데 드러나는 순간 그 생명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어릴 때부터 들으며 부르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소원은 정말로 통일인가요?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좋은 것인가요? 통일만 되면 신앙을 포기해도 좋은 것인가요? 통일만 되면 교회는 불태워져도 좋은 것인가요? 통일만 되면 자유를 잃어버려도 좋은 것인가요? 이것은 마치 교회의 퓨리티와 유니티와의 그런 대결 구도와도 비슷한 모습 같습니다. 교회가 유니티만 이룰 수 있다면 각종 이단 잡설들, 각종 자유주의 신학들, 카톨릭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뉴에이지 사상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은 것인가요?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퓨리티가 중요하죠. 순수함을 지킬 수 없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우리 조국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초엘리트가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이런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팀을 빌딩하며 엄청난 세력을 구축해 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겠지만 그래서 또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사울이 변화되기를, 사울이 주 앞에 거꾸러질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대제사장의 사인이 있는 그 다큐멘트를 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잔멸하기 위하여 그 거점 도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성경에 정말 드문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 어제 발견했습니다. 사울의 그 모습을 마치 이렇게 성난 멧돼지, 아주 사나운 그 멧돼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원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눈에 살기가 서려 있고 분노의 콧김으로 씩씩거리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의 그 교회 공동체는 매우 분주해졌을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 이제 다메섹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6일을 숙박하면서 이제 다메섹 도시가 저 눈앞에 보이는 그 정도 상황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 가운데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놀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이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울을 너무나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스데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때문에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지 않았는지 사흘간 금식을 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엄청 길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밥을 만들어 먹고 또 밥을 같이 먹고 또 밥을 사 먹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그가 박해하려 했기 때문에, 똑똑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 아시죠? 구약 전체를 아주 꿰뚫는 그런 파노라마와 같은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를 다 들어서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건데, 그 말이 맞는 거죠. 스데반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며,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애절한 3일 개인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자, 3번에 보시면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의 원조이십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아나니아는 꿈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응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턱 밑까지 추격해온 이 사울을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거꾸로 뜨리셨습니다. 놀란 이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이 사울을 찾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살인 청부업자 같은 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만 들었지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악명 높은 사울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끄셔서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이 일을 재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가서 그의 회복을 돕죠. 그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아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나 용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빚어오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할 놀라운 그릇으로 사울을 딱 나타내신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실 이 다메섹 경험, 다메섹 사건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이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이따가 나눔방에서도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내 인생의 다메섹 경험은 언제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좀 자연스럽게 그 깊이가 깊어지는 시점이 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여정에 이정표처럼 말뚝처럼 그렇게 선명한 어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그 제단. 그래서 야곱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베델로 올라가기도 하고 마음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 그 지점, 그 장면을 리마인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며 예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다메섹 사건, 그런 베델의 사건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꼭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만나거나 종교적으로 만나거나 아주 신비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존경이나 진정한 사랑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개인마다, 상황마다, 기질마다, 환경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하셨거나 또 소개를 받으셨거나 또 결혼을 하셨거나 하는 모든 그 스타일과 방법이 다 달랐을 거예요. 누구의 방법이 좀 부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나는 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정을 가진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 기질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모세니까 하나님께서 조용조용 설득하시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또 만나주신 거고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를 다 특별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다메섹 사건은 무엇인가? 그 사건을 떠올려 보고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 힘차게 우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죠. 천국길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우리의 발밑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도전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나가본다면 내 인생의 다메섹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슨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 깜짝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은사들과 환경들과 기능들과 재반 여건들이 이 사울에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혈통과 그의 학문과 그의 언어와 그의 기술과 뭐 기능과 시기와 장소와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딱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시점에 웃자다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부르심, 자녀를 양육하는 부르심, 나의 이 큰 패밀리를 회복하시라는 그런 부르심, 이웃을 돕는 그런 부르심,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 민족을 중보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조합으로의 부르심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시대를 전복시키는 거대한 스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 소중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유학을 와서 1년 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가장 오래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와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교회에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깊이 받으셨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나눠지고 예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육간에 곤고해졌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십 명 청년부가 세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사직서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마침 제가 석사 논문도 마칠 그런 무렵이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어쩌다가 처음으로 어떤 장로님의 라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좀 남아주시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잘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이민교회를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저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학생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사역의 길로 가게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러다가 친구의 선배 멘토를 통해서, 또 멘토의 친구를 통해서, 또 선배를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역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초대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섬기면서도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저 부르시는 대로, 보냄받는 대로 충성하며 섬기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군인 같은 마음이죠. 국가 공무원 같은 마음입니다. 발령 나는 대로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금도 초특급 울트라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섭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뭐 가장 큰 주제는 아니지만 꼭 살펴봐야 할 작은 주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 메인 팀이 아니더라도 감독이 꼭 보여주고 싶어하는 작은 그런 주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이들은 빛나는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고 주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죠.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이빨 빠진 사자 같고 아주 다리 부러진 늑대 같은, 치명상을 입은 적군의 스나이퍼 같은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한쪽에 아주 리더이라면 다른 한쪽에는 적이 되는 거니까요. 사울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간호해주고 먹여주고 또 교회 공동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중 스파이처럼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하나보다 싶어 다 숨어 있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신망이 있었던 바나바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죠. 그 바나바의 신원보증 때문에 이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십니다. 어쩌면 주로 이런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바울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을 세워주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고 어쩌면 더 자주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감독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감독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감독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 그림에 가장 적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거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치닥거리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얼마나 그게 우스운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슷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잠잠히 앉아서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이 꼭꼭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장면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장면에 뭐 우리 역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씬에서는 바울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씬에서는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잘 모를 때는 사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무대에 아주 올라가지도 못하는 뒤에서 무대 스텝으로 섬기고 막 주인공 분장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씩 그 수상소감을 일부러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대종상이든 오스카상이든 그게 항상 수상소감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교회 스케줄로 볼 때 제일 중요할 때 그런 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 이렇게 가끔씩 짧은 그런 영상이 있으면 제가 찾아볼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수상소감들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세심하게 한 부분 한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뭐 그런 소감들을 듣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분장하시는 분, 조명감독 뭐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죠. 그럴 때 저는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저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상소감이 언급되는 사람이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 어워드에서 벌어질 장면들을 자주자주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요긴한 곳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만 하다면 모두 다 우리는 요긴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긴하게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고 또 그러고자 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뭔 판을 짜고 하나님 막 부르기보다 하나님의 그 판에 내가 속해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속 편한 거거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저 저를 그냥 그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교회를 위해 핍박받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던 그 사울을 주님께 사로잡힌 그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곳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을 월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처음부터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이집트의 황소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의 천둥신, 번개신, 풍요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별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어딘가에 속하여 섬기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장차 입성하게 될 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자리는 천국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과 그런 택하심을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수요성예배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악무도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초대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데에 요긴한 도구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여 함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언어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